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구원의 시간을 열어놓았으니 부르시는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의 여일하심과 십자가의 승리를 증언하는 일에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일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다윗의 최고의 영웅담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고, 그래서 시편 18편에 소개되는 우리 사무엘 하 22장에 다윗의 찬송시가 그렇게 읽혔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과소평가하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전반부의 생애,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 춤을 추는 것, 다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윗을 대표하는 사건들이 되고, 밧세바 이후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밧세바 이후는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이 있고 인구조사에서 죽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밧세바 사건만 없었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은혜의 대표입니다. 그죠? 로마서 4장에서 어떻게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믿음은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은혜다. 은혜는 보상이 아니다. 그죠? 그 결과를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결과를 가지는 것이다 하는 걸 대표할 때 다윗을 예를 들고, 그 다윗이 시편 34편에 한 증언, 그 불법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은혜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다윗의 생애는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의 전반부 인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가 골리앗 앞에서 외친 신앙 고백이나 법궤 앞에서의 기쁨이나 성전을 짓겠다는 진심 같은 것들은 무엇인가? 밧세바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것을 무참하게 만들고 다윗의 명성과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뒤집어 그 뒷얘기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실컷 들었던 다윗의 영웅담, 나머지 물맷돌 첫 방에 날렸는데 네 개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식의 성경 읽기가 정당치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어디에선가 다시 제3, 제4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조심해서 보셔야 할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바울의 회심이라는 이 사건의 이름을 다윗의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회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얻어 터지는 겁니다. 여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고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무슨 벼락이 치듯이 한 칼에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주의 저항을 받는 겁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들어가라. 내게 할 일을 가르칠 자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적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그의 인생의 그 전반부,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이렇게 지진이 나듯이 이렇게 쩍 갈라져서 앞에 것이 뒤에 것을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연속성도 가질 수 없는 생애로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군데서 더 볼 텐데 아나니아를 주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자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됩니다. 택한 그릇이랍니다. 택한 그릇이려면 스데반이 했어야 맞죠.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더니 이렇게 탁 튕겨나와서 바울이 죽어버리고 스데반에서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다 스데반을 보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좋아하는 사도행전 사건 아니에요. 3장에서 미문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보고 그가 구걸을 하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좋아들 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와 바울에게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라고요. 둘이 전혀 다른데 우리는 이 원인의 보상을 받는 법칙을 좋아해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성경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고 신이 육신을 입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가 붙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능욕당하고 죽고 죽었는데 살아나고 이렇게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무엘도 시작이 뭐였다고요? 한나라고요.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애를 낳아서 바치고 하는 찬송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고 지우기도 하시고 누구의 찬송에서 나왔었다 그랬죠? 마리아. 성경 전체가 창조와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거칠게 이미 담아놓고 있는데 우리 창조와 부활을 이유가 되게 묶어가지고 창조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고 부활이란 마이너스 무한대를 플러스 무한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안 믿는 거죠. 뭐가 대신에 들어오죠? 진심. 진심. 그리고 막막한 믿음. 기도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받았어. 믿음이 좋아서 받았어. 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다시 설명을 하려니까 성경에 하는 얘기들을 이유들을 만들어서 앞뒤를 붙이려고 하는 바람에 이 단절,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역설, 그것이 가지는 은혜의 범위, 은혜를 우리는 못 담아내는 자들이 됐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문제, 그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합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맞죠. 임금들 앞에 서는데, 임금 앞에 서려면 뭐 하여튼 임금들의 일가친척이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죄인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 가는데 죄수가 돼서 호송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모든 위협에서 그를 보호하는 꼴이 됐죠. 빌립보서 같은 데서는 그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바람에 시위대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생겨서 로마 황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무슨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라는 인과율로 설명하기 바빠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해와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가를 강조하고 있는 역설, 모순을 우리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이 모순이잖아요. 여러분이 목사 된 것은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아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얘기하네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똑똑한 사람이 어디냐. 비천한 자로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했다.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신학을 하면 살기가 등등해지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학문화하는 바람에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당치 못하게 몰아가지고 그래서 모두를 안심시켜요. 감당할 수 없는 공부를 하고 왔다. 이것만 남아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 과목밖에 없는 것 같이 교수들이 가르쳐요. 이건 다 대외비예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진정성을 스스로에게 안심하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교는 정말 깊은 진정성이 있다고 믿어. 성적과 관계없이, 이해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됐다거나 신학을 했다는 것이 권위가 되기도 했다가 사실은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댕댕거리냐면 거기에 권위의식과 함께 책임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권위의식이 너무 많다라고 흉보는 건 한 면밖에 못 본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는 준비가 안 됐지만 은혜는 끼쳐야겠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고함이라도 질러는 수밖에. 말이 안 되는 데서 고함을 질게. 박자도 멜로디도 뭐 화음도 없어. 다만 고함만 있어.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유명하신 목사님 강대상을 꽝 쳤는데 강대상이 두 쪽이 났다. 이런 거 좋아하고.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더 봐요. 이 얘기는 갈라디아서에 가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 들으시면 막 이렇게 막 환장하게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들 안 하고, 맞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때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기까지 왜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반대자로 길렀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반전이 다윗의 생애도 똑같이 있다고요. 앞에서 일어났던 게 이 바울이 앞에서 잘한다고 한 거였다. 그렇게 이렇게 반전이 여러분, 그 성경이 원래 전하고 싶은 게 그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에게서 애매모호할지라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바울은 지가 잘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야. 아,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가 죽자?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구라를 풀다니. 그래서 하나님 되심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담에 세우라다 한방 맞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앞은 뭐냐? 근데 그각지 입으로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사도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 됐다. 이게 뭐야 아픈? 응?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예.
조금 더 들으세요. 예, 지금 물어보는 사람은 이게 안 듣는 사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신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그가 자랑하는 모든 과거를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겸손으로만, 겸손적 표현에 불과하죠. 여러분들의 이해가. 대사도가 겸손을 떠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실제로 그렇다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생에,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가 가말리엘 문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요.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그럼 왜 바울을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놨느냐? 그 앞을 왜 이렇게 가게 만들었느냐가 우리한테 은혜라고요. 우리가 제일 잘한 것, 그게 다윗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잘한 게 다윗의 전반부라고. 그게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바울이 그렇다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죠. 예? 여러분이 바울 얼마나 좋아했죠? 서양 놈들이 누굴 제일 좋아했죠? 요한을 제일 좋아했지. 그러니까 존이 제일 많잖아. 그렇죠? 존, 폴, 피터. 이게 제일 많나요? 많아요. 스테반.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다 뒤집어진 일이에요. 바울 자신의 그 정체성을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요. 뭘 아느냐 하면 자기에게 아무런 보상과 영광의 조건이 없었다. 마이너스였다 오히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다. 그게 여러분들 그 잘못 읽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13절에 있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 말이 우리한테는 고의는 아니었다로 들려요. 고의는 아니었다. 몰라서 그랬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반대고 뭐고를 떠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너는 선택의 조건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이하였다. 너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못났다가 아니라 너는 꽝이었대요. 여기서 훨씬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럼 불러서 썼느냐? 이 일은 우리가 능력을 가지거나 조건을 가지거나 이유를 가지거나 준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다. 그걸 분명히 하신 거다. 나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역할로 쓰임을 받았다. 하물며 너희에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라고요. 다윗의 생애가. 다윗의 생애가 밧세바로 인하여 다윗 자체가 깨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열어놔요. 다윗을 찾고 다윗 갖고 싶고 데이비드도 유명한 서양 이름이잖아요. 다윗을 밧세바를 기억하라고 이름 져주진 않았겠지. 네? 자기 자식한테. 골리앗 물리친 이름으로 기억하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걔네들도 우리보다 많이 안 나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줘? 창피하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밧세바도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앞에 바울이 내 전생, 전반생에는 배설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잘나 보이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나 바울은 못나 보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서는 가장 잘난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놀라운 선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자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보상을 받는 것이 이제 구원이었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을 요약하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으면이죠. 그 조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도할 때 특히. 어차피 믿어야 될 건데 내가 말할 때 들어라. 이게 제일 강하고. 안 믿으면 원래 너는 작정이 안 됐던 좋은 죄다. 난 나 할 일 다 했다. 난 내 피에 대해서, 네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네 피는 네 대가리에 돌아간다. 이런 그게 있어요. 누가 한번 이렇게 물었어요. 지난주에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만났던 대상이 옛날엔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안 나간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자기를 이렇게 매우 증오하듯이 쳐다봤대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 네가 아마 재수 없게 울었을 거다. 알아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수 없게 울어요. 자기가 믿은 것은 자기가 남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늘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낫지 않아도 신심이 좋고, 아니면 나는 택자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하나님이 같이 쓰고 계신다는 게 그저 우린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개판으로 한 날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던 날 은혜를 못 끼친다는 사실은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제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알아듣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나는 오래 살 마음이 있습니다.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토막으로만 알아듣습니다. 정말일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끼리인데. 그러니 이런 말들로 여러분이 예수가 오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에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한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한식으로 내가 구원을 선포하노라. 모두를 믿는 자 앞에 가두노라. 라는 말이 빛이 있으라 한 것 같이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손이며 품이며 운명이 되는 선포였다고 이해하지 않는 한 성경이 안 읽힙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의문들은 세세하게는 우리 잘 모릅니다. 이 큰 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평양에 있는 건지 세수대야에 있는 건지 구별이 안 가서 세수대야에다 배를 띄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배에 우리가 탈 수가 없죠. 어디를 갈 데도 없고 요만한 세수대야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더 넓은 데로 가야 되는 성경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증언하고 있는데도 이런 이해가 큰 안목으로 그 이해로 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 분명한 얘기만 하자 그럽니다. 분명한 얘기 분명한 것은 작습니다. 너무 크면 내가 장악을 할 수가 없고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으면 막막해집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위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다가 내가 나를 맡기는 생애를 살아야 되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고 하루를 누적하여 살아야 하고 하루를 최선을 다하되 그때 실력만큼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과 아마 공감되는 표현을 쓰자면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원망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맷돌 다섯 개로 골리앗 잡고 싶고 법궤 들어올 때 춤도 추고 싶고 성전도 짓고 싶고 그리고 반란도 안 당하고 싶고 인구조사도 안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 매일 죽으라 그러십니다. 미치겠고 원망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원망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대표적인 기도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기독교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전 인류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전반부를 살게 한 예수 안에 담은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시킨 역사를 가지게 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본, 무대를 준 이스라엘을 우리는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밖에 사용을 못했지.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구라파에 가시면 좋은 성당들 가보시면 어느 구석인가 유대인들 비하하는 조각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그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확인하는 방법, 우리는 예수 믿었고 너희는 죽였다, 이걸 거기에다 남겼죠. 쪼다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응?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를 쓰고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제 바울 갖고 이제 한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바울의 생애 하나를 봐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속성이 없고 전반부가 그에 의해서 배설물로 취급되고 그 후에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영광과 소망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 아까 본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는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이유와 결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의 어떤 중간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둘을 갈라놓고서 은혜를 퍼붓고 그 은혜가 퍼부어지는 일이 현실에서는 보상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길 같은 현실과 둘이 섞여서 이중주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장이 다 그거죠. 고린도 후서 4장이 뭐죠? 그 이중주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내가 죽고 실패하고 오해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달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일을 하는 것보다 크게 하나님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반대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보다 크게 하나님도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일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읽는 내가 너희에게 주인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고 시작되는 성찬 예식의 본문, 그죠? 이 떡을 나눠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죠. 언제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기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입니다. 뭐를?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가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린 것으로 하시는 구원을 아직 연장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고생해라.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아직 시간을 뒤로 밀고 계시다. 너 그 일에 참여해라. 세상이 악한 일, 자기 역할 하듯이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중주죠. 합창을 하면 합창은 기본으로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베이스가 없으면 무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베이스는 멜로디가 없습니다. 베이스는 단절음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미도 없고 멜로디가 있어야 재미가 있죠. 멜로디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네는 결국 사망으로 가고 자기네는 결국 위협에 불과하고 자기네는 결국 거짓말에 불과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인류가 어떤 무슨 답을 찾아낸 게 없는 짓을 하는 그 기본에서 하나님이 멜로디를, 화음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없어지고 환란이 없고를 먼저 바라게 됩니다. 그건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야. 그 전에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준 구원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전도 없이, 전하는 자 없이 구원이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예수께서 자신이 이룬 구원을 인류에게 역사 속에다가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겁니다. 가자 가자 이런 선교적 어떤 동기를 무슨 격려를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을 모든 인류에게 주기 위하여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 인류가 나오고 거기다가 모아놓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낳고 교대로. 그래서 태어나서 예수 만나고 잘 살구라는 인생을 다 한 번씩 살아보는 반복되는 속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시죠. 우리 시대는 우리가 맡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그딴 것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교회,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앞에서 목자노릇을 하십시오. 한국교회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원망을 하는 대의명분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의심스럽다, 대형교회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건 여러분이 술이나 한잔 하실 때 하는 안주로는 할 수 있어도 전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 주제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모세의 질문 앞에 이렇게 됐었죠. 하나님, 그땐 왜 안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니 지난 40년은 뭐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며 물론 네 하나님이며 장차 올 모든 내 백성의 하나님이니라. 현재형에 나는 늘 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부탁받고 불려온 임무에서 벗어난 것에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데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가서 충고하거나 시비 걸지 마시고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2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 하나밖에 살 수가 없는데 잘났느냐 못났느냐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우리는 그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을 하셨는가? 인간들과 대등한 지위, 대등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렇게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만만합니다. 바울의 이 자신만만함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기억해둬야 할 바울의 이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힘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에 이제 들어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일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갔다. 그러나 너희들을 납득시킬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너희가 어떤 족속이고 어떤 조건 속에 있고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쩐지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들어간 조건은 딱 하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하나만을 알고 들어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이 와서 구원을 이루는데도 죽는 방법을 썼다. 난 그냥 죽어도 된다는 거 하나만 알고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결사 각오를 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헷갈려 버렸습니다. 목숨을 걸면 된다고 믿게 된 겁니다. 목숨을 걸면 정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는 망해도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는 망해도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나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질을 부리고 그만두시진 말고 망해도 됩니다. 터키에 가보십시오. 그 유명한 초대교회들은 다 망했고 관광지인데 터키 정부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아무런 작업도 안 해놓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돈 받는 입장료 받는 것으로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허탈한 수도 있습니다. 또 구라파 그 유럽 애들 가시면 그 잘 지은 성당들 보실 텐데 교인은 없습니다. 너무 아깝죠. 그렇게 잘 지어놓고 통통 비어있는 게 사실 창피합니다. 그거 헐고 텐트 치면 100명은 모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어놔서 오히려 비호감이 된. 그럼 얼마든지 보시죠. 일부러 비호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면 알다가도 모를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는 좋지만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극복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시대를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시대를 겪었습니다. 한번 애를 낳았습니다. 길러야 됩니다. 애를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애 더 낳냐가 아니라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한 교회에는 초신자가 당연히 반복적으로 생겨야 되고 생산된 존재는 교육을 받아서 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대하게 살아보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여러 등급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에 있는 그 클라스의 선생님 같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주특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교회가 단 하나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연합이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 흉보는 사람이 있고 얼빠진 사람이 이렇게 다 섞여서 그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라는 말은 뜻이 많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가 하는 사역을 위하여 주 앞에 부르짖은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남았는데 거기 가서 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하나의 예외가 말하자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것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가 지극히 크므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께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다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환장할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충성, 유능, 형통 이런 것들로는 담아낼 수 없는 얘기를 담고 있는가라는 이런 성경의 역설이 더 이상의 표현에 단어가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임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의 수사학, 역설이라는 것은 성경이 만든 겁니다. 수사법이 없던 거라고요. 왜 그런 수사법을 썼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설이 말하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없는 걸 만드는 게 낫잖아요. 왜 바울을 쓰려면 전생애가 배설물이면 그 말고 딴 사람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해서 스데손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스데반은 돌맞아 죽게 하고 바울을 뒤집어서 쓰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너에게 제한된 것은 없다. 너에게 장애가 될 것이 없다. 너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만 이제 자꾸 이 타성이 붙고 때가 묻는 거죠. 순수함을 반대하는 오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이 자꾸 감추어진다는 뜻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이나 진심 이런 단어들이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한데 외우고 고백하는데 내용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이런 거 있죠. 젠호구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젠호구야. 원래 뜻은 호구란 위험천만하다는 뜻이죠. 호랑이 아가리인데. 근데 우리가 호구야 그럴 때 호랑이 아가리에 삼켜진 놈이야. 얘 생략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저건 독불장군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혼자 잘난 척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뜻인데 쟤는 혼자 잘난 척하는 놈이야. 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거 독불장군이야. 잘났어? 그런 말 안 하고 병신이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대요. 그렇게 돼버렸대요. 바울도 다윗도.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앞에 있고 바세바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수치와 왜 그랬을까라는 안타까움으로 겪게 되는 후반부와의 대조에서 바세바라는 사건은 도대체 왜 필요했느냐? 그 범죄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뒤집는 계기가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다윗을 은혜 대표로 세웠을까? 이렇게 물어야죠. 그렇게 안 물었죠. 다윗은 끝까지 위인이죠. 그죠? 뒷얘기 설교하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빙신짓했다로 이렇게 묻혀있지. 그러니까 앞에 얘기만 하지.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다윗을 존경한다고만 말을 하게 돼요. 자기 인생을 안 살고. 왜 다윗을 존경하냐면 다윗같이 되진 않는데 내가 못난 사람인 걸 자초한 것이 아니라 소원은 나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건 안 줘서 나도 사실은 꿈은 원대하다고, 진심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모세를 존경하고 다윗을 존경하는데 쓰지,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가능성이 한없이 열리고 절망을 넘어설 수 있고 비관할 필요 없고, 이렇게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로는 못 담아내고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할 때도 댕댕거리잖아요. 응? 아브라함을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뭘 보라고요? 어느 걸 보이고 싶으세요? 이삭 잡는 거 멋있죠. 애굽에 도망간 건 왜 안 하세요? 비난할 때만 쓰죠. 아브라함은 모든 문제 영웅이지 않아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도 받은 복이라면 나는 더 넉넉하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덜덜덜덜 떨게 됐단 말이에요. 선착순에 아브라함은 저 앞에 있고 나는 셀 수 없는 저 뒤에. 당신의 순위 1200억 몇 천만 몇 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읽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 힘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2000년 전에 한번 일하고 방관자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일하세요.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생의 반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10분간 휴식합니다. 시편 51편에 가십니다. 시편 51편은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이 바세바 사건의 그 드라마틱한 것은 그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왕권의 약속은 아이러니컬하게 다윗의 헌신과 진심과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에 있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백향목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요. 내가 언제 너희 이스라엘 누구에게라도 너희는 왜 내 집을 저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생명과 진리와 찬송을 만들어내는 주인이지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무엇을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더란 말이냐, 이렇게 꾸짖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운명과 복을 주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다윗 왕권의 영원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한 기특한 일에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약속한 복을 절대 변개치 않는다가 다윗 왕권의 영원성이며, 그 영원성은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으로서 영원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바세바인 겁니다. 할렘은 바세바 사건이 먼저 저질러지고 회개가 있고 회복으로 왕권의 영원함이 들어와야 맞는데, 왕권의 영원함이 허락되고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각 개인의 인생에서나 목회자로서나 우리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잘하고 있는 줄 아는 속에서도 실수가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주 각각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양 이야기, 옆에 많은 양을 기르는 부자가 손님이어져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자기 자식같이 기르는 양 한 마리 뺏어서 손님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놈한테 10배나 갚으라 그래라. 당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몰랐다는 게 아까 바울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죄를 약화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그것 뭘 알지도 못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모국어인 겁니다. 본성이고 죄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죠.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채우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이 회개가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지른 일이고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고 존재론적 회개를 하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을 지워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바꿔주옵소서. 나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안으로밖에 굽힐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밖으로는 굽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이런 이해 속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건 다 회개하니 씻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어야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야만 새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얘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건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아까 얘기한 시편 34편에 나오는 여기 2절에 있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게 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것은 다 하나님만이 이 죄는 씻을 수 있고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을 선택의 여지 없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이니 나를 새롭게 출생시키시고 내 전생 전 존재를 지우시고 새 사람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1절. 야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와 부활이 나오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리를 가르친다는 게 뭘 가르칠 것 같아요? 범죄자한테. 아무도 용서 못하고 너도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게 주의 도입니다. 주께서 죄인들과 어두움에 가난한 자와 죄인과 갇힌 자에게 찾아오셨단 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이 한 일들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인도에는 천민들이 있는데 그 천민들은 이렇게 가깝게 하는 것만으로 가깝게 하는 것만으로 죄입니다. 더러운 존재들이고 가치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찾아가서 집안을 청소해주고 몸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인간으로 받을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전혀 정신이 다릅니다. 더러운 집안을 깨끗게 해주고 먹을 걸 주는 봉사가 아니라 그를 한 인간으로서 세상적 판단과 기준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받을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다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을 반대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대접하는 겁니다. 그 창조물들이 사망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 분해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네가 회개하면 이라고 조건을 걸어서 우리의 결심의 보상이 되고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이 결과를 얻어내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돌아선 다음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결과가 구원이 되는 것 같이 얘기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실패가 없는 것 같이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자기가 커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래서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란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짓지 않는다. 더 이상 의심이 없다.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완벽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그 구원이 목적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나님이 씨름하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고 현실적인 표현으로는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고급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더 가시죠.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냐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의 생에 중요한 두 가지 대조가 있는데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키는 데에서는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번제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왔었죠. 일단 거기서 한번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었고 이 바세바 사건에 와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왔던 겁니다. 두 사람이 올라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는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저것들하고 다릅니다. 라고 했고 하나는 고개를 떨구고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다. 누구 기도가 받아들여졌느냐? 다 알죠.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는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고개 쳐들고 비난하지 않고 겸손을 떠는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뭘 받는지 모르잖아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보상을 확보할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이고 법궤 앞에서 춤추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대함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절대 쫓아올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여기를 꺾으셔서 여기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이요. 다윗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절망이나 분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대가 꺾여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종로로선, 내가 아는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아는 교회란 이래야 된다를 하나님이 꺾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다려봐라. 뭘 하는지, 내 생애가 뭘 만들어내는지 살아보라.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럼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비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성실한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라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손해볼 리 없다라고 생각해야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반대말이 뭘로 나온다고요? 비겁한 말이 나와가지고 나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보상이 없고 쟤는 왜 주십니까? 저렇게 하고도 저런 조상 보상을 받았다면 너, 네 보상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랍니다. 싫습니까? 그냥 싼 걸로 지금 편하게 하고 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였으면 창조 때 한 것보다도 더 쉽죠. 빛이 있으라. 내 자식들은 다 올라와라.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방법을 쓰십니다. 이 방법을. 이 방법을 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봤던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 영광, 그래놓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화평, 영광, 환난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환란에 있죠, 당연히. 당연히 환란에 있습니다. 1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초짜들이죠. 어저께 구원받은 사람일 겁니다. 2절은 아마 그 다음에 무슨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저 CCC 10스텝 같은 거 공부하는 중에 있겠죠. 그리고 다 졸업하고 나니까 3절에 오는 겁니다. 환란에 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죠.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24절, 16절하고 24절만 유명하죠. 우리 한국교회 아직 실력은 문맥을 읽을 실력이 없습니다. 문맥이란 앞뒤 정황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뒤에 무슨 일이 있고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 그 한복판에 왜 있느냐를 읽어야 됩니다. 물어봤던 질문은 뭐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시고 교회와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무에게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라고 비로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주를 보호하고 주의 목숨을 제가 구할 것입니다. 죽다니요? 말이 됩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욕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여기 우린 뜻밖이죠. 베드로는 열심을 낸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은 그 말도 못했고 베드로가 가장 충성을 선언했는데 거기다 대고 사탄아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탄아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충성인데 충성서약을 했더니 사탄이라고 꼬집고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상상으로 때우려 하는도다 하시고 그 유명한 24절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추상명사로 이루어진 선언문이 아니라고요. 진심, 각오, 헌신, 충성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들,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실수는 이겁니다. 그가 아는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어떤 승리를 주시는 것. 또 예수는 그럴 만한 분인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는 인간이 못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겠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막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바로 이 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도 연결되죠.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가 나오죠. 그게 뭐죠? 그 유월절 잡히시고 죽으시기 위한 그 유월절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 찬송하며 그를 맞이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길에 종려 가지를 깔고 모든 백성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 유월절에는 죄인을 하나 석방해주는 전례가 있었으니 이 사람을 풀어주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나는 이 일에 난 책임이 없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왜 이렇게 됐어요? 기대를 배신했잖아요. 그렇게 죽을 거면 왜 죽은 자는 살리고 왜 문둥병자는 고치고 왜 5천명은 먹여가지고 우리의 간땡이를 부풀게 했냐. 이게 화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분노잖아요. 내가 언제 신학한다 그랬어. 내가 언제 목사 된다 그랬어. 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장로 하겠다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얘기였어. 야, 치사하게 목사는 왜 아니야.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7군데 다녔어. 저희 외할아버님이 교회를 자주 옮기셨거든요. 왜 옮겼겠어요? 승질이 나서 옮기셨어요. 그래서 교회 13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2년에 하나씩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혔는데 우리가 왜곡하고 있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디까지 쫓아가죠? 설마, 설마, 설마 마지막 자리까지 쫓아갔다. 정말이잖아요. 그래서 기권하고 돌아 나오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 번? 부인하죠. 닭이 울고 예수님이 쳐다보고 나가서 통곡하죠. 베드로를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는 뭐죠? 우린 결과를 아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까 비겁한 놈 그러지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여러분들이 다 지랄 떠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 이겼으면 여기 안 왔죠. 그죠? 여러분이 나한테까지 왔다는 건 가볼 때는 다 가고 온 거예요. 처음에 나한테 안 와요. 내가 아는 소리 하나도 못 알았고 난 늘 저주를 하니까 잘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다 돌아서 안 돼서 안 된 게 복이지 지금. 거기서 되는 바람에 그냥 중졸에서 끝인 거지. 그렇잖아요. 중퇴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거기서 다 안 받아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명문에 온 거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베드로를 만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반복되는 질문과 답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대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그가 이렇게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도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때도 장담했었거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했는데 못 지켰거든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실력이 없죠. 사랑은 하는데 실력이 없습니다.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또 아닌가? 이렇게 됐죠. 그러자 맡기는 겁니다. 사명이 그 후에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느냐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라. 라고 한 것 같이 이 고백 위에 그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네가 원치 않는 길, 네가 모르는 길로 가게 되고 네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조건 위에서? 자신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는 조건 속에서. 사랑하지만 실력은 없습니다. 실력은 없지만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의 조건에서 그에겐 준 사명인데 그 사명이 죽고 마는 것. 우리의 보기에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그 베드로가 딱 물어보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 교회에서 두 번 표를 쳤었어요. 첫 번째 표가 너나 잘해였습니다. 이겁니다. 그 본문이 너 할 일 해. 쟤는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왜요? 그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서 누구와 짐을 나눌 수 없는 길입니다. 납득을 시켜서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 열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변명도 원망도 필요 없죠. 그 길을 가야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길에 대한 모든 불만을 짊어지고 가셔야 됩니다. 인상을 쓰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덜기 위해서 누구를 빗대서 비난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왜 옛날에 부흥기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딴 소리 할 것도 없고 누군 위대하게 쓰시고 왜 나는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너나 잘해. 그랬더니 그 해에 뜻밖의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마음속에 은근히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또 표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표입니다. 그 해. 너 죽을래? 계시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알고 수준이 있다는 것은 계급차를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명예와 기회와 책임과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보이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생애에 담는 영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조건 속에다 담아낸 어두움 속에 들이비치는 한 줄기 빛이며 사망을 얼룩진 무덤에 시체를 일으켜 거룩한 옷을 입히는 찬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 죽을래로 단번에 오십시다. 너나 자례를 강조할 필요 하나도 없죠. 이렇게 와서 여러분 이 모두 베드로, 바울,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배우는 다윗이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하여 믿음을 설명하는 대목.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믿음이 어떻게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냐가 로마서 4장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건이 있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자랑이란 그 결과가 자기가 만든 것일 때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기가 원인과 이유가 없는 결과를 가진 것은 은혜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런다 하는 얘기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깊고 다양한 그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회 있을 때 하십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자기가 한 일에 보상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그러지 않죠. 보수라 그러죠. 대가라 그러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원인과 조건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원인 없이 결과를, 복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누구를 인용한다고요? 다윗이 말한 바입니다. 시편 34편을 인용한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게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에게 담은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 죄가 밧세바 사건으로 대표되어 있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엿사먹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깨우치고 다윗의 그 앞생애가 가졌던 어떤 영웅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뒷얘기들을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불려나오는데 뭐 때문에 불려나온다고요? 은혜를 위해서 불려나옵니다. 다윗은 어디에까지 인용을 받냐 하면 하다못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밀을 까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을 다윗을 하잖아요. 야, 다윗이 진설병 먹은 거 모르냐?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진설병 먹은 게 무슨 자랑이에요? 못할 짓 했는데 거기에 인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구원이라는 약속이 영원토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고 율법으로 하지 않고 이걸로 했다고요. 은혜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너희가 위대해야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거꾸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목표를 갖고 있는 이상 이 운명과 이 결론이 실패할 수 없다. 걱정 마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다윗의 생애인 것이죠. 다윗의 후반부는 시시합니다. 그게 왔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담겨 있고 앞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앞에는 그 홈런 치고 뭐 스틸 홈스틸하고 뭐 홈런 썩 날아가는 거 잡고 네. 뒤에 오면 우리는 그냥 관중 속에서 팝콘 먹고 그 파울볼 싸우다가 이마 깨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이 선수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관중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스타가 있는 거예요. 시야를 확 넓혀주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담하게 살게 하는 모든 격려와 그 속에 묻어나게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메시지 힘쓰고 알바동치나 어떤 사람들을 설정을 하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도 안 되는 어떤 막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주여는 그냥 막함 움직이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이제 바울, 다윗, 베드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보고 중에, 이제 뭐 많이 떠오르는 거는, 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거나, 뭐 그러므로 뭐 하나님이 높이셨다거나, 이런 어떤 걸 보면은 조금 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동등되는 자리로 내려오시고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그냥 죽는 거였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제일 절망과 우리 비관, 비참의 제일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다 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성육신이란 인류를 죽이려면 예수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성육신 하셨다는 건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예를 위해서 들자면 인류를 죽이려면 예수도 죽여야 되고 예수를 구원하려면 다 같이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으로 오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심으로 죽음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예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데까지 그물을 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인류가 만든 신들은 다 힘을 가진 신에 불과하고 그 신이 무섭게 굴어요. 근데 기독교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고 또 신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요. 기독교만. 그러니까 알아서 고르래요, 우리 보고. 무섭게 구는 신이 좋으면 글로 가래요. 여기는 그 약속들이 명예로워요. 안 그래요? 겸손, 용서, 이해, 사랑 이런 건 얼마나 위대해요. 저쪽은 공포잖아요. 힘뿐이에요. 힘이 폭력일 뿐이잖아요. 참 놀랍죠.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고급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 믿는 정말 자랑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윤리는 굉장히 좀 급진적이기도 하고 또 이거보다 이걸 빨리 따르지 않으면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준은 좀 안 되고 그분은 그럼 이제 좀 진진 안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제 커야 됩니다. 그냥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쌓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까 질문했던 것 같이 그런 1차 신앙관이라는 게 그 2차 신앙관, 3차 신앙관이 다른 단계가 그런 도덕을,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공연이 있어야 되고 그 공연자의 개인, 인격, 개성이라는 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런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안 믿고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이분법 외에는 없으니까 그 안에 이 긴 시간이 사실 곤란하죠. 우리 했잖아요. 구원 초청 받고 천막 밖으로 나와서 추럭에 치어 죽는 거. 그게 최고로 행복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빨리 죽는 게 최고잖아요. 왜 살아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살려놓는다 말이에요. 죽지도 못하게 하죠. 그 긴 시간이 뭘 할까? 욥기에서 일단 한번 나오죠. 그 긴 장수를 38장에 하나님 나타나실 때까지 죽어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갖고 못 살게 굴잖아요. 너 빨리 회개해라. 나 회개할 거 없다. 너 말을 그따위로 하는 것만 봐도 너 잘못한 거다. 아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 가지 것 하나가 잘못했던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파리만도 못한 인생인데 왜 절 갖고 이렇게 못 살게 오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설정이 뭐죠? 너 못 죽는다요. 사탄이 몸을 치십시오. 너 쳐라. 목숨은 해야지 못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어요? 그가 알았던 인과유로의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죠. 그건 욥기 할 때 해요. 이런 시간, 공간, 문맥, 정황, 단계, 과정, 후회와 실패 이런 모든 것이 원래 인생, 인간을 만드는 인생 아닌가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을 단숨에 하나의 깨우침이나 명분으로 휙 결론을 갖고 싶어 하시죠?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내건 게 무색해지잖아요. 십자가는 분명하게 가장 구체적인 실존인데. 그땐 세계관입니다. 이사야상은 1차, 2차, 3차 세계관. 이번엔 신앙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냥 막 들어놓으시면 어느 날 불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예?
질문들이 사실은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알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어쨌든 명문까지 오기까지 끌려오기까지 여전히 환란 가운데 있었고 많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 그 어디까지 끌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들 가운데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후배들을 보실 때에는 여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는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당연히 저한테까지는 안 온다 그랬잖아요. 예. 좋은 말 해주는 대로 가잖아요. 좋은 말 안 해주는 거 각오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데서 하나님이 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 욥기예요. 욥에게 답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다 맞는 말 하거든요. 하다못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도 다 나와요. 그들이 그 친구들이 해요. 경우에 안 맞는 얘기를 해요. 말은 맞는데 경우에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말이 여러분 경우에 안 맞잖아요. 소원으로만 있지. 그 말들이 나중에 일을 해요. 뭘 하냐. 여러분을 그 답에 안주하는 자리에서 더 높은 데까지 밀어내요. 올라와요. 그건 근데 자기가 올라와야 보여요. 담벼락보다 이렇게 더 커야 돼요. 담을 헐어서 보는 게 아니라 담보다 커져서 보게 돼요. 지금은 무한히 그냥 비 맞듯이 맞아 놓으세요. 그러면 멋있어질 거예요. 앞선 문명이나 앞선 문화 세계를 보고 오면 드디어 자기 나라에서 못 살게 됩니다. 네? 침대 깔고 살던데 보고 와서 이제 그 맨바닥에서 못 자겠고 그 사람들 이렇게 excuse me 하는 것도 없나 이렇게 부딪히고 째려보고 침 뱉고 다니는 거 환장하겠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보낸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갔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노동을 해서도 배를 골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 가서 그 노동을 하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서 처음엔 이민을 갔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살면 내 걸 아래로 나눠줘서 평균을 도와야 되는데 선진국에 가면 자기가 혜택을 받아서 평균을 누릴 수 있어서 갔습니다. 비겁한 일이라고 예전에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답답한 곳에. 그들과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 더 아는 자의 넉넉함을 가져야 됩니다. 넉넉함이란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가장 쉬운 안심법입니다. 뭘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끝없이. 그러니까 사랑의 무서움은 사랑은 받는 것일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 환장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 보상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훨씬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은사주의가 더 많은데 그게 현실이고 한국 교회의 주류가 해당되어 있는 지위입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들을 봉사케 하기 위해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한 걸음 앞을 보게 된 것으로 여기를 비난하여 내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짐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율법주의로 기복주의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급하면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도에 그걸로 응답받아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놓은 이상은.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오셨어야 돼요.
봤을 때는 좀 더 사회적이고 거대한 담론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실천적이고 어느 시점에서 보면 제 삶보다 훨씬 더 이렇게 겉포장은 최소한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저의 개인적인 뭐 경험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좀 더 좁고 그냥 뭐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대체 이렇게 얘기를 교회 가서 얘기를 해도 되나? 혹, 혹시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처럼 어떤 너무 좀 개인적이거나 이렇게 좀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우선 이제 개인주의냐 근본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걸 좋아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걸 가서 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본인의 지혜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써먹느냐는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고 실력만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묻어둬야 됐던 얘기를 꺼내갖고 손해본 적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후회하시고 그거 다 괜찮습니다. 다음엔 안 하시면 되는 거죠. 한 번 실수하면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는 법입니다. 그거 다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담아내는 무한대의 넓이와 깊이입니다. 사회 정의나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내 인생을 그걸로 책임을 넘기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고 사회를 구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일을 합니다. 역사라는 시간에 33년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서 거의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래갖고 전 우주를 무한을 요 조그만 요기에다 다 이렇게 다 담아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 지금 모릅니다. 우린 큰 그림의 한 퍼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없으면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방식,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심하고 모두에게 명분이 되는 그런 답을 찾으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병신이 되기도 하고 뜻밖의 대접도 받으시고 남의 비난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실력보다 더 받는 칭찬이 있어도 또 아니라고 우기지 마시고 둘 다 다 감수하십시오. 이쯤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간, 그 공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지요. 이 나라 사회의 한 일원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빛이 비치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 창조,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책임 있고 명예로운 우리 시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이 사회와 한국교회가 힘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